오늘 사랑 침례교회에서 김병원 소장님을 모시고 빨간 수요일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 왔던 위안부, 그다음에 이제 소녀상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진실이 무엇인가? 저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기사를 이제 읽어봤는데. 얼마 전에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연구를, 실질적인 그런 그 역사의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목이 빨간 수요일입니다. 빨간 수요일. 지금 좌익들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조작하는 그와 같은 일을 서슴치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역사를 지금 다시 써서 말 그대로 좌익들이 원하는 그런 그 세상에 이런 그 역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모신 김병원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 문헌을 이제 참고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안부, 그 다음에 그 소녀상 문제에 말 그대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원 소장님은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고, 국사문제연구소 이제 이사로 되어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이제 수료하시고, 또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이제 박사도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전문위원도 이제 역임하시고, 말 그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특히 근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병원 소장님이 우리 역사 용어를 쉽게 풀기 위해 교과서를 들여다보다가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이제 확인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한국사 강의 등의 문제를 제기해 부단히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교과서 오류들을 잡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다가 초등학교 이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여러분 정의연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윤미향 의원 뭐 이런 거 나오는 정대협의 수요 집회 사진 속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수요 집회 때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 성노예, 집단 강간, 전쟁 범죄 등 왜곡된 그 위안부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을 그냥 이제 두고만 볼 수가 없으셔서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 이 빨간 수요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그런 그 팩트, 위안부가 정확하게 무언가, 그 다음에 소녀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이제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한 이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돼야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올바른 그 역사의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귀한 분을 좀 모시고 그리고 좀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이런 만들어 놓으시는 책도 소개를 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에 모셔서 2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정의연이 하고 있는 그 위안부 거짓말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 시간에는 소녀상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병원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왜곡과 증오의 상징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쁜 상도 있고 무서운 상도 있고 또 못생긴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위안부 상을 아주 경쟁적으로 세웠습니다. 요즘에서는 이제 주춤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아주 경쟁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서울 서초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 무학여고 부산 하늘고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서울 서초동 고등학교의 이대영 교장이 교육부에 있다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서 이 양반이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이들에게 위안부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서 이것을 학생들하고 디자인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학교의 교정에 세웠습니다. 지금 서초고등학교에 이 위안부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에서 임기를 마치고 서울 무학여고에 가서 또 똑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저 부산에 있는 하늘고등학교에서 거기는 이대영 교장과는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모양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는 또 이대영 교장이 떠나고 나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학여고에는 여학생들이 또 수요일마다 수요집회,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할 때 학교에서 또 수요집회합니다. 김학순을 잊지 말자고, 김학순 정신을 잊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수요 시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성동구청장, 그 관할구인 성동구청장은 또 그것도 잘한다고 또 참여해서 또 축사도 하고, 그것도 잘한다고 구민이 좀 뽑아줍니다. 지금 성동구청장입니다. 정원호 구청장. 충남 보령에는 돌이 많이 납니다. 특히 까만 돌해서 까마귀 옷자서 오석이 많은 동네입니다. 자기네들대로 개성 살린다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소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 동구입니다. 왼쪽에는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여자아이를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징용노동자로 이렇게 상징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미지 조작이고 날조입니다. 송파구청 앞입니다.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전국에. 제가 안동 쪽의 사람인데 이 지나가면서 이게 보면서 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눈에 익은 이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한쪽에 의자는 비어 있고 한쪽에 여자가 앉아 있고 맨 손을 주먹을 짚고 주먹을 꽉 쥐고 그리고 맨발에 머리가 싹둑 잘린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미테구에 작년에 설치했다가 재작년에 설치했죠. 미테구청장이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또 코리아 협회에서 반발해서 철거 못하도록 또 한국의 정대협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메일을 보내서 철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철거하는데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철거 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슈레더 전 총리입니다. 그 총리의 부인이 김소연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안부 인식이 정대의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11년 12월 14일입니다. 그 전부터 설치되려고 했는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못 세우게 했습니다. 왜? 대사관 앞에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엔나 협약 위반이고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에 인도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아동급식 문제로 오세훈이 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이 서울시장 돼서 1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12월 달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종로구청장이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조형물을 철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국내 144개 그리고 해외에 미국에 5개, 독일에 4개, 그 외에 호주 2 이렇게 해서 17개 정도, 그리고 유사한 소녀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의 작가는 바로 김석연과 김은성 부부입니다. 이들이 이 소녀상을 제작하면서 제작 과정, 어떤 생각으로 이 소녀상을 제작했는지 작가 노트라고 할 수 있는 비네자에 새긴 약속에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1000번째를 맞이하며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잊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상의 이름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또 평화비라고도 합니다. 이 정대협에서는 용어 전술을 아주 잘 씁니다. 나약한 이미지에 할머니라는 용어를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조차도 연세 드신 분들의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녀상이라고 소녀라고 합니다.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는데도 소녀라고 합니다. 또 나비라는 이 나비 기금이니 해서 나비를 또 잘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질합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소녀상은 작가 노트에 따르면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를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안부 실상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입니다. 우리는 이런 빈 협약 이런 빈 협약조차도 국가 간의 약속조차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세계 속에 OECD 몇 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 속에 구성원이기를 바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니자의 새긴 약속.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이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여인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들의 계약 당사자는 포주입니다. 중간에 인사소개업자가 두 사람의 사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책임집니다. 그 인사소개업자가 일부분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면은 생활하기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에게 돈도 붙여줄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포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저런 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친권자가 연대 서명, 날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가 만들어낸 조형물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그 소녀상에는 이 작가의 증오심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할머니가 계시지만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 소녀였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해서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와 여성 인권 유린의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김문성, 김석영은 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자신의 딸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한복을 입혀놓고 흰 한복과 까만 한복을 입혀서 의자에 앉혀놓고 조각을 했습니다. 11살짜리를 앉혀놓고 이 작가들은 13살에서 15살짜리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갈 당시의 소녀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했습니다. 13살에서 15살은 위안부로 갈 수도 없고 일본군은 끌고 간다는 것은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위안부 소녀상에는 작가의 거짓된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성을 띠고 국가조직을 동원해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로 내몬 뒤 성폭행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일깨우고 이를 한국당 일본 대사관 앞에 둠으로써 치욕의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려 했습니다. 국가조직을 동원했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소, 점령지 중국과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태평양 전쟁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일본군이 운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창제로 운영됐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만연하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창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공창제가 운영이 됐을 때는 관할 관청에서 그 여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건강검진과 성병검사를 해서 성병에 감염된 여인들은 격리시켜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매춘업소를 이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러한 매춘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의뢰하고 그 다음에 오면 영사관이라든가 영사관 경찰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도록 하기는 했지만 일본군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군들은 소정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국내 매춘업소의 여인들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은 포주에게 있습니다. 포주들이 그들에게 1년 계약 또는 2년 계약 기간 동안의 노임을 미리 지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차금입니다. 미리 앞전자, 빌릴 찬자, 돈, 세금자, 전차금 미리 돈을 줍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이 전차금을 변제해야만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또 이 여인들을 묶어놓은 것은 바로 일본군이 아니라 이 전차금입니다. 이 전차금은 대부분 다 부모들이 받습니다. 부모들이 받고 딸에게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증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다. 식사는 관리인이 만주 사람 둘을 데리고 조선식으로 해줬다. 비록 고정 월급은 없었지만 관리인은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돈을 조금 주었다. 우리는 이럴 때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단체로 시내에 나가 옷이나 신발을 사거나 영화 구경도 했다. 돈을 조금 줬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전차금을 이미 미리 돈을 받았습니다. 그거 변제되는 그 모든 금액을 전차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사실은 돈을 거의 못 받습니다. 돈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상여금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돈을 미리 받았었기 때문에 돈을 안 준 겁니다. 노동력 착취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다 받으면 전차금을 참 변제를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금의 금액에 따라서 수입이 이제 나눠지겠죠. 전차금이 뭐 1,500엔 이상일 경우는 포주가 6, 위안부가 4, 그 다음에 뭐 1,500엔 이하일 경우는 5대 5, 그 다음에 전차금을 모두 변제했을 경우는 포주 4, 위안부 6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차금이 변제를 해야 될 때는 6대 4 할 때 4인 경우 그 자기에게 주어진 40%를 가지고 전차금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중에는 다수는 나는 돈 한 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노동력 차치가 아니라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하영이라는 부문, 쉬는 날은 동료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 옷이나 소지품 등 물건을 사고 영화도 보곤 했다. 일본 영화, 외국 영화 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어디라고 도망을 가겠는가? 화장품은 다 일제를 썼다. 당시 레토 크림이 유명했다. 여기 도망 못 가는 것은 계약서상 이미 부모가 전차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차금을 변제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행사항이 딱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계약을 경찰에서 보증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도망갈 경우에는 신고하면 경찰이 직접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인가? 어리고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일본군을 강제로 상대해야 했던 소녀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 작가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은 강제 성노예로 감시와 폭력,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하는 무력감은 나의 가슴에 통안으로 되살아났고 순간순간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김석영, 김은성 부부가 정대협에서 그동안 세뇌시킨 위안부 왜곡 날조에 그대로 오염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많은 일본군을 상대로 상대했던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 감시, 폭력, 죽음,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 여인들이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조각품의 조형물에 표현할까? 밤낮으로 골몰을 하는 겁니다. 증언을 보면 표를 많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몸에는 손을 안 대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만 하다 가는 군인도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사이다나 커피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먹을 것과 술을 사가지고 오는 군인도 있었다. 표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보통 사병은 30분입니다. 하사관 40분, 장교 50분, 그리고 30분에 얼마, 40분에 얼마 있는데 30분 이용하는 표를 살 때 넉 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넉 장을 사면 30분씩 하면 2시간 동안 이 여인과 사과 깎고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만 하고 고생한다고 객지에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군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군인들은 그 정해진 시간만큼의 요금을 지불하고 와서 자기가 원래 보통 이 위안소에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올 땐 또 사이다나 커피 이런 것도 사오고 이런 군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정 있는 군인을 만나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암흑 같은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또 마삼이라는 헌병은 특히 나에게 잘 대해줬다. 나에게 올 때는 과일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극장에 데려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대엽, 정의연,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이 작가 이들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일본군 위안부는 철조망을 쳐놓고 감금해놓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그런 여인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소녀상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장교들은 우리를 데리고 소풍을 가기도 했는데 그때는 헌병대에서 승낙을 받아야 했다. 한 번은 아침 8시쯤 아베 중위가 절병에게 차를 몰리고 소풍 가지고 왔다. 차는 지붕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이 4명 정도 탈 수 있었다. 4명 정도 타면 찝차겠죠. 헌병대니까 이제 찝차를 탈 수 있겠죠, 이게. 찝차 타고 운전수, 그 다음에 뒤에 두 사람 타고 또는 앞에 그 헌병이 타고 보통 찝차는 운전석 옆이 상석입니다. 뒤에는 통신병하고 이렇게 부관이라도 이런 사람 타는 자리고, 그렇게 네 명이 타고 이제 놀러를 가는 겁니다. 아베 중위는 바구니에 과자, 술, 바나나 등을 담아가지고 왔다. 연기가 푹푹 솟는 화산에 갔는데 화산은 가까이 보였지만 한참 갔다. 더 가자고 하니까 뜨거워서 더 못 간다고 했다. 다른 군인은 부대로 돌아가고 그날 밤 아베 중위는 나와 같이 지냈는데 이튿날 사병이 데리러 왔다. 장교는 사병과 하사관은 숙박이 안 되는데 장교는 숙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이 김석영, 김은성 조각가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수많은 소녀와 여인들은 일본군의 패전 이후 버려졌거나 죽임을 당하였으며 극소수만이 간신히 조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일본군은 위안소와 함께 위안부들의 건강검진 또는 위안소에서 폭행이 있는가, 이런 부조리한 일이 있는가, 병사들의 가해 행위, 위해 행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윤락업소를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왜? 자기네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위안부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상대인 포주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패전 후에 일본군이 여인들을 버렸다, 죽였다, 또 일본군이 죽여서 극소수만이 간신히 조국 땅에 돌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나이가 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서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부터 30대 여성까지 성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이 성노예라는 말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에 의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서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일본군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일본군은 제한된 시간에 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배타적 재산권이 포주에게 있는데 포주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여인들을 중국 땅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 여인들에게 일본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은 이 여인들에게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포주입니다. 포주도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계약기간이 전차금을 다 변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증언에 따르면 어떤 사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치찌개 집도 어떤 집은 장사 잘 되는 집이 있고 못 되는 집이 있듯이 이 위안부들도 돈을 잘 버는 위안부가 있고 못 버는 위안부가 있습니다. 잘 버는 위안부 중에 전차금을 다 변제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국내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업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와. 나 얼마 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 조건을 따져서, 아, 이 사람한테 계속 있는 것이 나을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나을까 해서 이제는 자유몸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옮깁니다. 또 다수의 위안부는 그 고생을 하면서 고향으로 돈을 붙여서 부모님께 집을 사도록 돈을 붙여주고 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붙여줍니다. 사람 사는 곳, 생활은 곳은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는 실제 전쟁에 끌려간 많은 여성이, 그러나 우리 부대는, 우리는 10대 초중반 어린 여성을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전쟁에 끌려간 많은 여성이 미성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떤 어린 소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초중반은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요 집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참석하는 김복동 할머니는 15세, 기르노 갈무니 13세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공출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일본 정부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출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공출은 처녀 공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실질적인 행정상의 용어가 아니고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출이라는 것은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의미인데 조선 땅에서 이 조선의 여인을 공권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동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공출이 바로 흔히 말하는 정신대인데 정신대는 자원과 그 다음에 알선에 의해서 갔을 수 있는 간 경우는 있지만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 이름이 조선 여자 여자 정신 근로령입니다. 거기에서 간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전범국 일본이 창피해서라도 반성하고 사죄할 것으로 여겼고 과거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범죄가 아닙니다. 전쟁 범죄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행위가 전쟁 범죄입니다. 이 위안부는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한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범죄 피해자입니까? 기로노기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글로 가자고 했는지 그랬는지 중국에 가면 이제 편안하다 돈 많이 번다 어쩐다 하니까 아마 글로 방향을 틀었는 것 같다 이제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은성 김석영의 그 작가 노트에는 13세라고 돼 있는데 기로녹은 13세와 15세 두 번 갑니다. 그렇지만 두 번 다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일본군에게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13세 때는 아버지가 고물 장수하다가 작물 때문에 경찰서에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로녹이 아버지를 빼내기 위해서 이웃집 푸주간에 스스로 20원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푸주간 아주머니가 보니까 13살짜리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만주 가라.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번댄다. 그렇게 해서 만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 푸주간 여인은 이 여인 기로녹을 소개하면서 돈을 꽤나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15세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평양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기로녹의 증언 어디에도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더구나 기로녹 증언 어디에도 일본군 위안소를 짐작할 수 있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매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대엽, 그 다음에 윤미향 이 사람들은 기로녹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대사관 앞 수요집회 때 이 노인을 데려다 앉혀놓고 증언을 시켰습니다. 이 노인은 거기 안 나가면 지원금이 끊어집니다.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에 5천만 원을 나비 기금으로 헌사를 했습니다. 나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이 치매 증상이 있는 오락가락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아들과 며느리가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김복동도 윤미향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 돈을 나비기금으로 5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김복동은 5천만 원이 분명한데 기로녹은 5천만 원 금액은 제가 좀 불분명한데 아무튼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동은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장을 잘못 찍어 당한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못 찍겠다고 실랑이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안 갈 수가 없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나는 끌려가게 되었다. 정대협에서 증언집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가공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 체록한 것을 가공하고 책으로 내면서도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다 숨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으라 하고 이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아버지가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못 찍게 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일본군에게 경찰에게 끌려가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형제들, 형제 자매들도 아무 소리 저항도 안 하고 이웃 사람들도 아무도 저항을 안 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곳간에 있는 쌀 한 톨이 없어져도 심지어는 살인이 나는 판에 자식을 강제로 끌고 가는데 아무리 저항을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살인이 날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신문에 군 위안부를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군에서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런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군 위안부 근무, 이게 1944년 7월 28일자 10월 28일자인가 그럴 겁니다. 44년도 광고입니다. 여기 있을 텐데 아요. 행선지 무슨 무슨 부대 위안소 응모 자격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하 신체 강건한 자 모집 기간 10월 27일부터 아 10월 24일인가 보군요. 11월 8일까지 출발 일자 11월 10일경 계약과 계약 급할 때 급자는 뭐뭐와라는 뜻입니다. 계약급 대우 본인 면담한 즉후 즉시 결정함 모집인은 수십 명 희망자 좌기 장소에 직업 문의할 것 경성부 종로구 낙원정 195번지 조선여관 내에 허씨 이 허씨가 인사소개업자입니다. 포주일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포주도 그렇고 인사소개업자도 그렇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다가는 또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소개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모집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3국에 26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당시 전화번호, 광화문 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8세 이상이라고 했죠. 미군 포로 신문 보고서 49회도 보면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위안부의 나이는 대략 25세 내외였다. 그리고 김학순의 증언에도 아까 봤듯이 자기는 17살인데 국내에서 19살이 돼야만 허가를 영업 허가를 얻을 수 있어서 국내에서 영업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내든 국외든 이런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됐다. 그리고 보면 자료에 보면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세금 요금이 다르긴 하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작가는 곱디곱든 댕기머리 긴 머리카락은 필요 없다며 댕강 잘리고 그렇게 소녀들의 그리운 가족들과 고향 땅과의 인연도 머리카락과 함께 무참히 끊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녀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연의 끈이 끊기게 된 것을 거칠게 잘려진 머리카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보면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거칠게 잘려져 있는 것이 부모들과의 인연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끊어졌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주에 1년쯤 있다가 고향에 다니러 갔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곤 했다. 하루는 밖이 시끄러워서 시끌시끌하여 내다보니 집 마당에 아저씨 몇 명이 와 있었다. 아버지가 빌려간 노름빚을 내어놓으라고 욕을 하고 야단이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동생들은 울고 있었다. 나는 기가 죽은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돈을 벌어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집에 며칠 머물다가 다시 만주로 갔다. 만주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 위안소는 아니죠. 만주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 당시 사회가, 농촌 사회가, 지금도 농촌에서는 농사지어서 생계를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농가소득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주 낭만적인 꿈을 꾸고 귀촌한다는 분들, 귀농한다는 분들, 아주 분홍빛 꿈을 안고 가서 1년 농사를 지어서 팔았더니 1년 농사 지은 것이 80만 원 소득,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대부분 다 또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농가의 그 가난이라는 것은 찌들어지게, 심지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생활을 했고,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서 두려움, 공포에 눈빛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 없는 농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은 돈 없는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보증을 세웁니다. 조그마한 농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무조건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 되면 피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심지어 딸까지 뺏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딸을 내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돈도 벌게 해주고 맛있게 먹고 좋은 옷 입히겠다, 그러면서 돈을 1년치 2년치를 주면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안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의 등을 떠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윗대들의, 또 우리나라들의 가난하고 그야말로 힘없는 그런 나라와 부모들의 그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용료라는 분은 1942년 내 나이 만 16살 때였다. 영촌옥에서 받은 하얀 반소매 원피스를 입고 하얀 뾰족 구두를 신고 갔다. 남산 아래 명동에 있는 청여릇집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여자들이 와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 아버지가 데려다 준 겁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고 할 것 없이 민간 여성을 데리고 가서 동료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그런 군인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유인 유괴에 납치하는 것은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일본군 대사관 앞에 세워놓고 제막식 할 때는 그 앞에 꽃을 바치고 전부 다 절을 합니다. 구리 덩어리에 절을 합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하면서. 이 구리 동상이 뭡니까, 이게? 이게 귀신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집단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 수요 집회 가면은 목사가 그 앞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전국에 위안부상을 세웁니다. 하나 세우면 보통 세우는데 돈이 한 6, 7천만 원 내지 그 1억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 소녀상 하나에 세운 하나의 조각가에게 가는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까지 해서 3,300만 원입니다. 100개 세우면 30억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김운성, 김서경이라는데 김운성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입니다. 그 돈 중에 일부가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사람의 작품이 한 7, 80%가 됩니다. 세워놓고 전부 다 3,300만 원을 했죠. 나머지 이제 조성하는데 또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홍보하고 행사해야 되겠죠. 이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은 아닙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에서, 단체들이 온갖 이야기해서 전부 증언집에 있는 거 아주 참혹한 장면만 전부 발췌를 해서 팜플렛에서 만들어서 전부 돌려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일본에게, 일본의 이 악랄한 짓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세워갖고 전부 알려야 된다. 그리고 세워놓습니다. 세우고 나중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제. 절을 하고 살풀이도 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 한쪽에서는 또 기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또 목탁 두드립니다, 이제. 이런 광란의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500기를 세워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왜곡과 증오의 상징물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잡혀간 여인들은 아무도 없고, 특히나 일본군이나 일본 경찰에 잡혀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지 않으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갈 때는 각종 절차가 있고 여권이니 비자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당시는 더 엄격했습니다. 일본이 1910년 이 조선 땅을 합병하고 나서 조선 땅에 심어놓은 것이 법과 제도입니다. 이 한일 합병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법과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기생들이 새벽 1시까지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법령에 1시간 넘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웃에서 신고했습니다. 바로 벌금입니다. 와서 경찰이 와서 이웃에 와서 지금 이웃에서 민원이 들었는데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벌금입니다. 그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명목이 뭐냐? 안면방해죄입니다. 이웃의 편안한 잠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인유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처벌됐습니다. 그렇게 단속 처벌하는 군인들이 이 여인들을 끌고 갔다? 있을 수 없는, 아니요, 경찰들이 끌고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경찰들이, 불법행위를 단속 처벌하는 경찰이 무슨 또 불법행위를 했다? 마찬가지 처벌 대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인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공무원이 만약에 소개했다? 그럼 인사소개업자가 대부분 그 사람 딱 고발해버립니다. 왜 남의 영업 침해하냐고. 나는 허가받고 세금 내고 하는데 당신 공무원이 왜 허가받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그 소개하느냐? 신고합니다. 그 당시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광화문이 아니고 이건 청계천이군요. 청계천에 일반인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이게 2017년도 8월 14일입니다. 저는 정말 광란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도, 광화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월 달입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가장 문제는 뭐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짜 문제는 거짓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30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그야말로 국제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를 거짓말하는 이 집단들은 노인들을 이용했습니다. 힘없고 약한 노인들을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용수는 한 달에 350만 원 받습니다. 이용수가 뭘 했다고? 보상그릇물이라는 미끼로 이 노인들을 수요시위 집회장에 끌고 나와서 집회를 발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기로노 같은 노인들을 해외 비행기 태워서 해외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책을 내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책을 내고 영상 만들고 만화 만들고 인터넷에 퍼뜨려서 이 노인들의 감추고 싶은 과거의 개인사를 온 세상에 까발려버렸습니다. 몰라도 될 걸. 심지어 그 책은 그야말로 포르노 수준인데 애들조차도 이 노인들의 과거를 다 알도록 책으로 만들어내고 애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보기 좀 곤란한 것은 또 숨겨버리거나 또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이제 14명 남았는데 14명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이 노인들을 대신하는 것은 우상화되어 있는 지금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이 위안부 소녀상은 이제 이 위안부 파리들 집단들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소녀상에서 계속해서 반일 선전 선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심어줘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적개심을 키울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한 한일 관계는 파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회복은 그냥 점점 더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